찬송가 383장 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383장 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 위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은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히브리어로 나즈르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되는 혹은 분리된, 구별된 이런 뜻으로서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실인이 되려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지켜야 했는데요. 나실인의 서원,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규칙은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 머리카락의 일체 삭도를 대어서 자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셋째,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일각자들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과 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을 더해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모두 다섯 가지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규칙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규칙을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칙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 이 말인데요. 첫 번째 규칙인 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가장 깨끗한 그런 의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만약에 포도주를 마신 상태로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고 의식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뭐가 정한지 뭐가 부정한 건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으로써 마음과 몸을 단정히 하고 가장 깨끗한 의식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인 머리카락에 일체삭도를 대어서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그런 겸손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즉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전혀 깎지 않고 길렀던 것입니다. 또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사람의 머리칼이라는 것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생기 생명력의 어떤 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머리카락의 일치삭도를 대어서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이 나시린의 두 번째 규칙 속에 나시린의 모든 힘과 재능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 이런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인 시체를 가까이해서 안 된다는 것은요 철저한 성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체는 당연히 죽음을 상징하죠. 또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정결 규례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해야만 했는데 참고로 이제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은 이제 나시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있었죠. 자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해서 안 된다는 이와 같은 규칙을 통해서 나시린은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늘 자각하고 그 사실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켰던 특별한 규칙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주의할 것은 이 세 가지 규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시린의 규칙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칙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살펴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켰던 세 가지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규칙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기계적으로 다른 모든 선지자에게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이러한 규칙을 지켰으니까 다른 선지자도 지켜야 되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규칙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규칙을 지키라고 한 것은 그 규칙을 지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언가를 강조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켰던 세 가지 규칙,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다 같이 본문 2절,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짓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 본문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기 때문에 가족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는 결혼해서 가족을 두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이것도.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독신으로 지내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예레미야는요, 젊은 날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고 그 후로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독신으로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으로 커다란 고통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이제 곧 닥쳐오게 될 커다란 재난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로 앞 3절에 나온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설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를 가리키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암울한 미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자신이 독신으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암울한 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그런 암울한 미래가 닥쳐오게 됐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지 않게 되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는 암울한 미래가 닥쳐오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레미야는요, 상가의 가지를 받았습니다. 같이 본문 5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초상이 났을 때 가서 조문하는 거 지금이나 예전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통곡하거나 애곡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 이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를 거두셨다. 예,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면 사실 그 죽은 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또 고인을 보낸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이 베풀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초상집에 가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덧입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앞에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긍휼과 위로를 거두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레미야는 잔치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보면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예.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나온 이 잔치집이 바로 앞에 나온 초상집과 대조되는 어떤 결혼잔치라고 설명합니다. 그 바로 다음 9절에 나오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라는 이 표현을 볼 때 8절에 나오는 잔치집은 결혼잔치를 말하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 잔치집에 9절 말씀처럼 9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곧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라는 것이 나라 전체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러한 이 전쟁, 기근, 이 질병 이런 것이 우연히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라 전체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잔치집의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게 된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잔치집에 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계속 빼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삶의 모습도 의미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저의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켰던 그 세 가지 삶의 규칙, 그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그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없으며 희망도 없으며 어떠한 삶도 의미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평생토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